제가 16절까지 보자 그러고 계속 읽어서 여러분도 따라서 읽으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그 나봇의 포도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생활 여러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나봇 포도원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지금 20장에서 그 전에 엘리야가 큰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놀라운 국가적 변화가 있은 다음에 20장에서 전쟁을 북이스라엘 아합이 치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전쟁을 크게 치렀는데 그 전쟁을 다 이기는 굉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안 섬겼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일이 조금 지나고 얼마 안 있다가 지금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이 굉장히 좋았던 포도원 같아요. 근데 또 해필 왕궁과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보니까 그 포도밭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좀 가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만 해도 그 당시 주변의 다른 어떤 왕정의 전제 군주 제도와는 다른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다스렸었기 때문에 왕이 개인의 소유를 함부로 빼앗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야곱 때, 요셉 때 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때가 여호수아 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다시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비 뽑아서 땅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에 그 우리 여호수아 매일 성경 보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지파대로 이렇게 땅을 나눠요. 그럼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주셨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지파의 땅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대물림 되어져요. 그리고 혹시 어려워서 땅을 팔고 뭐 그랬어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제도가 희년 제도였어요. 그래서 그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거예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서에서 왕 제도를 뽑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의 소산이 왕의 것이 될 것이다. 왕을 위해서 존재할 것이다. 너희가 왕을 위해서 세금 낼 것이다. 왕과 왕의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바치는 걸로 그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왕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질되어지고 그 어쩔 수 없는 제도 때문에 되어져야 될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왕 세워주십시오라고 해서 왕 제도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졌던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 제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개념을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에게 나눠주신 땅이었어요. 왕제도가 생기면서 왕궁도 필요했고 왕의 시종드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왕의 음식과 왕의 말과 왕의 군대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지금 이 왕이 왕 주변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내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미 많이 있잖아요. 왕이 있고 좋은 거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남이 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그냥 못 봐가지고 지금 저거 좀 샀으면 좋겠다, 가졌으면 좋겠다. 여기 말을 재밌게, 야 그거 줘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지가 갖지 왜 남한테 더 좋은 거 준다 그러고 그걸 뺏으려 그래요? 돈 주겠다. 근데 그러질 않아요. 여기 보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3절에 보면 아합에게 이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거 왕한테 줄 수 없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쪽부터 주신 땅이기 때문에 천하의 왕이라도 이 땅은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봇은 왕보다 누구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권력과 그 서슬퍼런 그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 앞에서 이분이 정말로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했어요. 못된 왕 앞에서 담대하면 명이 짧아, 확실히. 그래서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역사 속에. 그래서 이제 나봇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소개를 하죠. 또 왕이 또 그 포도밭 때문에 또 밥을 안 먹고, 아합이 보면 참 찌질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또 누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세벨이 와가지고 또 왜 밥도 안 먹고 또 얼굴이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저 포도밭에 갖고 싶은데 이 나봇이라는 놈이 그 열조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서 안 준다고 그런다. 저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참 이세벨이 보니까 한심한 거죠. 이제 이세벨은 출신이 다른 거예요. 그래도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근데 이세벨은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이방의 그 못된 왕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게 못된 것만 보고 배웠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포도원 당신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는 못된 일을 꾸미죠. 못된 일을 꾸며요. 그 나봇이 사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성에 있는 장로들 그 높은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무슨 내용을 하냐면 이제 금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 금식을 해라. 이게 지역적으로 금식을 선포할 만한 일은 뭐냐면 그 지역에 크게 회개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왕이 보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지역에 크게 회개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망령되어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공개 재판날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러는데 이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이제 재판받는 자리에 앉혔어요. 앉히고 나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근데 이 재판이라는 것은 이미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무슨 내용인지 이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10절에 뭐라 그래요?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더라. 그 성 사람 곧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비류 두 사람이 비류라고 이제 우리 한문으로 써 있는데 무가치한 인간들 이런 뜻이에요. 무가치하고 전혀 가치 없는 인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증인이 거짓 증인이 돼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하니까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나봇은 한마디 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사람 잘못이 없어요. 포도원 잘 가꿔서 왕도 탐낼 만한 포도원을 경영을 했던 훌륭한 경영인이었습니다. 농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믿음이 담대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악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참 슬픈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도록 왜 세상은 이렇게 무능력하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화가 났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11절에 나오는 장로와 귀인들이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금식할 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나봇이라는 사람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해 왕 앞에서 담대할 정도로 얘기했던 사람인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왕도 탐낼 만한 포도원이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은 안 좋아했을까요? 그럼 그 주인이 누군 줄 알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았어요. 지금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편 드는 거예요? 악한 사람 편 드는 거예요. 저는 아합이나 이세벨보다 이 돌로 치는 장로와 귀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참 밉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보는데. 아니, 이 정도 분별력이 없을까? 이 지역의 장로쯤 된다면, 이 지역의 어른들쯤 된다면 이 정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일까? 아니요, 제가 볼 땐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가 이만큼 패역했어요. 옳고 그름보다 무서운 권력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아무리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기적을 참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일상의 삶에서 묻어나지 않았던 시절인 것을 이런 게 성경을 쭉 보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서운한 거예요. 이런 게 참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는 그래도 나봇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 좀 자초지정을 알아보자. 좀 이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세벨 편지 한 통에 그냥 돌로 때려서 죽일, 지금 나봇만 죽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의 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봇만 죽었으면 그 땅이 누구한테 물려가야 돼요? 자식들한테 물려가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자식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면 그 땅은 임자가 없는 땅이 돼서 왕이 몰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봇 집안을 다 죽인 거예요. 자식들을. 그러니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같이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자기 살자고. 자기들 살자고 남을 죽였던 시대를 한토막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이 열왕기상 21장은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 내용이에요. 아주 마음이 아픈 내용이. 그래서 나봇이 죽었어요. 죽었다 그러는 통보를 받으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이제? 아, 나봇 죽었으니까 아합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봇 죽었으니까 그 포도원 가지러 가라고. 참, 그 나봇 죽었다고 포도원을 신나서 가지러 가는 그 왕이 얼마나 몹쓸 왕이겠어요. 자기 백성의 것을 죽여서 빼앗고 신났다고 포도원 차지하러 가는 그 왕. 그 참 나쁘고 못된 왕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17절에 반전이 시작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침묵하시지 않고 이 역사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예, 지금 무서운 말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취하고 네가 뺏었다, 이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어서 피를 흘리고 개들이 핥았는데 그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노라. 여기 보면 아직도 아합이 엘리야를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대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참 서로 선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합니다.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스스로 팔렸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 욕심이 통제가 되지 못해서 자기 욕심에 자기 인생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내 인생을 팔아먹었다라는 표현을, 이게 스스로 팔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렇죠. 지금 나봇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인 것처럼 지금 아합 집안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 이게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다 받고 그랬는데 이 지금 2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한 토막을 더 해주고 있냐면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렇게까지 패역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된 뿌리 하나를 어디서 보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서 보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한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 권력과 패역함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지금 상징적이에요. 나봇이라는 사람과 집안을 멸절시키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이 현상학적인 죄를 갖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뿌리에 대한 것을 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아합의 죄의 뿌리는 이세벨이었어요. 한 여인에게 잘못 그냥 마음을 뺏겼는데 그 여인이 우상숭배했던 여인이 온 나라를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무시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주석가가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만약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합이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도 아합을 보면 늘 이렇게 줏대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순간순간 무서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 남편을 만나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서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복 중에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같이 그 참 복이고요. 혹시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가정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먼저 믿는 분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하나님 안 섬기면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세벨이 왕의 딸이면 여러분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이에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집안이 가문이 자자손손 학자 집안이면 얼마나 좋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섬기면 좋은 집안?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셔야 돼요. 정말로 냉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혼인시키실 때 기준이 뭐세요? 사위 보는 기준, 며느리 보는 기준이 뭐세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 사귀는 기준이 뭐세요? 여러분 그 기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기준이에요. 뭐가 좋은 기준이냐 이거예요. 어떤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예요? 어떤 사위가 좋은 사위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며느리 사위감이 좋은 후보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거기서 흔들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식 잘 되길 바라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가진 거 많으면 뭐예요? 그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해요.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랑 아합 부러우세요?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예요. 북이스라엘에. 감히 누가 범접도 못할 만한 권세와 권력을 가졌어요. 재물을 가졌어요. 부러우세요? 하나도 안 부럽잖아요. 하나도 안 부럽잖아요. 그런데 왜 가끔 우리가 기웃기웃 거려요, 우리의 마음이.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길 소망합니다. 정말 잘 섬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아직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시댁,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친정, 본가,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 평안한 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게 평안이 아닙니다. 정말로 무서운 심판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탄절이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주님이 오셨다. 온 세상이 주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주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들 많이 하시고, 카드도 보내시고, 편지도 쓰시고, 전화도 하시고, 음식도 대접하시고, 정말 잘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성도됨의 도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27절에 보니까 이제 아합이 엘리야가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예. 아합이 무서운 얘기를 듣고 이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고 또 금식하고 옷을 찢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무서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겁을 먹고 회개를 해요. 근데 제가 보면 진지하게 하지 좀 늦었죠. 근데 하나님이 참 제가 또 보면 29절 같은 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야, 또 아합이 겸비함을 내가 봤다. 너 봤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겸비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말인데 새가 날개를 꺾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항복했다, 포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다 포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아 지금이라도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또 하나님이 한 발짝 그 심판을 유보하세요. 네가 지금 회개했으니까 너 때는 말고 네 자식 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형의 집행을 유예했어요. 조금 뒤로 미루셨어요. 그 참 이럴 때 보면 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합이 잘못을 했는데 그 벌을 자식들 때 내리시겠대요. 이 참 이게 뭘까 어렵잖아요. 근데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선하시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그러면 그냥 그게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 옳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옳습니다. 예,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세요? 아합을 죽여야지 자식들이 또 뭐가 죄가 있다고 그렇게 어설프게 따지고 덤비면 안 돼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가 성경을 보시다가 우리의 이성적 또한 지식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세요. 그걸 가지고 또 너무 이렇게 막 보고 고민하고 막 금식하고 인터넷 찾고 그러지 마세요. 인터넷은 대부분 좋은 답이 없어요. 제가 찾아본 많은 답들이 선한 답이 많지 않아요.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터넷을 의존하지 마세요. 그거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놈이 써놓은 줄 모르겠어요. 대부분 믿음이 없는 놈들이 똑똑한 척하고 써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못 써요. 두렵고 떨려서도 못 써요. 감히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막 그러질 못해요. 조심스럽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그냥 잘 모를 때는 아 그냥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쭉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분들을 보세요. 지금 아합 왕 나오고요. 나봇 나오고요. 이세벨 나오고요. 그 당시에 장로들 또는 유력한 사람들 나옵니다. 또 비류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선한 사람은 나봇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합은 욕심 부렸던 사람이고 또 이세벨은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욕심을 채워냈던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로나 귀인들 권력 앞에 줄서기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안정을 위해서. 또 여기 나오는 비류들, 이건 아주 몹쓸 인간들이죠. 천하의 몹쓸 인간들이죠. 근데 나봇 한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왕 앞에서 당대하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것 챙기기 위한 것에 근거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함부로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나봇 입장에서요, 여러분 그 포도원이 뭐 얼마나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거 왕한테 큰 돈 받고 팔고 다른 데 가서 살아도 평생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왕한테도 잘 보이죠. 한미천 잡죠. 그러면 나머지 생이 더 형통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말씀 지켜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 지키고자 정말 죽었어요. 순교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다가 그 삶을 조기에 마감하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렸던 것 같은 귀한 가정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천국 가서 꼭 찾아뵙고 인사할 분들 명목에 들어갈 만한 분이에요. 정말로 귀한 분입니다. 나봇과 그 아들들. 이 땅에서는 정말 참 오랫동안 형통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 별과 같이 빛나는 명문 가정입니다. 정말 명문 가정이죠. 여러분, 나봇 같은 가정 되고 싶으세요? 아합 같은 가정 되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형통하면서 살다가 회개하다가 그냥 이렇게 죽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정말 나봇처럼 짧은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반듯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나봇처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못 하셔요. 또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섣불리 아멘들을 못 하시는데, 이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숭고한 가치다라는 생각을 자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나갈 때, 이 땅에서 망하는 것 같고 뭐 오래 못 사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믿으면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존재 목적이 이렇게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믿음을 갖고 살면 오늘에 있는 크고 작은 유혹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큰 가치를 못 찾으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흔들려요. 이렇게 잠깐 흔들려요. 잠깐 자꾸 흔들리고, 그리고 흔들리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분명한 딱 가치 하나를 갖고, 아, 나보처럼 살자, 나보처럼 좀 담대하게 살고 당당하게 살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럴 수 있냐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신약에서 첫 순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를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셨다니까요. 일어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하셔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잘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 잘했다, 내가 지켜봤어. 그래, 네가 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람이야.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정말 해와 같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하늘에서 빛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진리를 따라서 삶이, 따라서 사는 삶이 빛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빛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